역사 고정 강의 31강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발문 이야기하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저의 그 잡담을 좀 늘어놓았는데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책은 두 권 정도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이건 좀 읽고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 강요원의 북리스트 거기에서 거론한 바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피에르 브루디에와 로제 샤르티에 이 두 사람이 대담한 것을 쓴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그 책 하면서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우선 다니엘 모르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모르네가 쓴 책은 프랑스 혁명의 지적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총서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95년에 1월 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총서. 그리고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총서 중으로 하나 나온 게 로제 샤르티에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다니엘 모르네 책은 훨씬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하나가 다니엘 모르네 책이 지적 기원이고 로제 샤르티의 책이 문화적 기원입니다. 지적 기원하고 문화적 기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 기원은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 기원은 그렇지 않다.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그 책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기원이라는 게 있느냐. 혁명이라고 하는 이 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과 지적인 흐름 또는 사상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일의적으로 1대1 대응하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는 쪽이 로제 샤르티에의 문화적 기원입니다. 처음에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소를 써야 루소에 대해서 뭔가를 써 놓아야 되는데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불평등 기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그때는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그것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학생이 논문을 뭐 쓴다 뭐 그러면 막 학생들의 특징이잖아요. 있잖아요. 막 아는 대로 막 써요. 막 아는 대로 이것도 공부했고요. 저것도 공부했고요.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 논문을 쓰는데 헤겔의 법철학, 역사철학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뭘 쓰는데 헤겔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사상사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홉스나 로크나 홉스, 로크, 루소, 칸트 이렇게 네 명의 선행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라는 게 챕터가 세 개인데 챕터가 세 개로 가는 건데 헤겔 이전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하나 쓰고 그게 챕터 1 그다음에 챕터 2가 해결 체계 속에서 뭐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쓰고 그다음에 챕터 3은 그 법철학과 역사철학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걸 쓰고 제가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쓰라고 논문이라는 게 제가 구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항상 하라는 대로만 하는 스타일이니까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챕터 1에 해결 이전에 그 이 주제를 다룬 주요한 사상가가 누구냐? 그래서 홉스와 로크가 이제 영국 철학에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루소가 있고 그다음에 헤겔 이전에 도이치 독일에 칸트가 있고 그래서 그 네 명을 하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는 홉스를 읽었으니까 홉스는 뭐 조금 만만했죠. 근데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 네, 중에서도 둘째 논문, Second Treaty of Government. 그 다음에 이제 루소는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칸트는 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덕 형이상하고 정초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제 저 뭐죠 불란서 말로 된 거 그거를 읽고 다 읽었나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기 뭐죠 사회계약론 번역본이 삼성 출판사인가 거기서 전집으로 나온 일본어 중역본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일어로 된 책을 이제 아마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읽는데 루소를 하면서 루소를 읽으면서 읽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불어로 된 거 이제 읽어갖고 와서 불어책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사 받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학생의 치기라는 게 있죠. 아, 내가 선생님 공부를 이렇게 졸라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 한답시고 뭐 루소 얘기 했는데 선생님이 그건 됐고 그건 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못 마땅하면 그 선생 밑에서 못 배우는 거고 그게 마땅하면 배우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실하게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라는 건 아는데 공부를 한 것과 글을 쓰는 것의 그 관계는 뭐냐. 아는 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도 관계 있는 것. 그러니까 10개를 공부하면 그렇게 저렇게 쳐나가기 시작하면요. 빼기 시작하면은 공부는 더하기로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관계되네 저것도 관계되네. 아이고 또 이건 왜 이렇게 많아 할 게 많아. 끝없이 확장해서 해야 돼요. 공부는. 그런데 그 공부한 걸 이제 쓴다 그럴 때는 빼기. 이것도 이거 아닌 것 같네.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건 오버가 되기 쉬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300페이지 썼는데 결국 100페이지로 남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죠. 그때 이제 그 루소를 얘기하면서 좀 단선적으로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어떤 관계를 끼쳤는가. 그거는 논문의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 곁다리로 남겨놨죠.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요걸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지금 논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살짝 언급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그게 시작이 되어서 프랑스 혁명만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그 사상이 나오죠. 사건에 대해서 사유한 것이니까. 개당케니 사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즉 사상과 사건의 관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상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이 됐건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이 됐건 그런 그 지적인 문화적인 어떤 사태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것을 궁리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그때 그 마련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런대로 저 이것저것 뭐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벌써,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라기보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해보니까 이거 지적인 것이 사건에, 즉 사상과 사건의 관계에서 사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탐구를 해보면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도 않고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그냥 일단 해보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네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걸 터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군 하고 계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거칠게 개념화 해보자면 일, 사건과 사상의 말하자면 상호 대목임 관계 이런 걸 좀 거창하게 말할 때 변증법적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변증법이라는 말은 정말 불투명한 말이니까 쓰지 않는 게 좋고 프랑스 혁명과 사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냥 상호 대목임 관계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어 나가다 보니 일이 커졌고 그 커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그렇게 된 것. 그게 프랑스 혁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니엘 모르네 책을 읽을 때는 저처럼 이제 책상 머리에만 앉아서 뭔가 좀 쿵탕쿵탕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굉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제 샤르티의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그걸 읽으면서는 아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그 책의 결론이 그거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책은 인과관계를 될 수 있으면 추려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후일담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게 아주 간명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책만 읽다 보면 사상이 사건을 완전히 막 장악하고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359페이지 홉스범이 말한 이른바 이중혁명은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다.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구조와 사회 전반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고 프랑스혁명은 정치적인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바꾼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한마디 좀 덧붙여보자면 거기에 부르주아 계급은 19세기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 그대로 19세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서구 사회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 피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는 민중이란 단어가 참 지칭이 불투명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 인민이죠. 인민. 인민이 정치적인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인민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주아 계급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거론했던 그 상킬로트 계급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이런 인민이 정치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그 민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정치를 해온 건 틀림없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확실한 계급이 있어서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노예들도 있고 뭐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됐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그 사회사들을, 사회사 연관 이런 저작들을 보면 적어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그런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89년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1800년에 정조가 죽었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죠. 다시 말해서 인민이 정치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 제도적인 가능성으로라도 열어놓은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그 연원이 깊습니다. 따라서 인민의 정치 참여 또는 인민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의 그런 지적인 자원, 지적인 인텔렉츄얼 리소스, 그 지적인 자원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풍요롭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의 목을 잘라본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그런 지적인 자원들의 연원은 우리가 훨씬 더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까지는 아닌데 민본주의라는 생각은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아테나이 폴리스에서의 잠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민주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성 민자에다가 배 주자를 써서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서구 정치 사상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 즉 민이라고 하는 것, 피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의식,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로마 공화정이 가장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로마 공화정은 명백하게 귀족정이죠.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테나이 폴리스를 제외하고는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그 제도와 장치의 지적인 원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섣부른 주장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그건 논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또는 민주정, 민주주의 이거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봐도 그러잖아요. 일본은 헌법을 봐도 아직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해결이 안 됐고 중국에서 민주정이 된다고 하는 건 송나라 이후에는 없어요. 송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그 민본주의에 가장 접근한 나라고 항상 황제 독재정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지적인 전통이었기 때문에 정치 체제도 그런 전통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는 밀란의 국가 아닙니까? 밀란. 밀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정과 그 민주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와 피플, 인민 중심의 인민 평등의 그런 국가. 이거는 한국이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된 지적 전통과 정치적 제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랑스 대혁명을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갔는가.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0페이지부터 보면 프랑스 혁명은 10년, 25년, 100년 단위로 살펴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한 거죠. 혁명의 10년은 1789년부터 1799년, 나폴레옹의 군사 쿠데타까지. 요거를 이제 혁명의 10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 혁명의 10년. 그 다음에 혁명의 25년은 1789년부터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딱 15년 해먹은 거예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는 게 1815년까지니까 혁명의 25년이고 그 다음에 혁명의 100년은 파리 커뮌이 진압되고 몽마르트 언덕에 샤크레케르 성당이 세워진 1870년까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혁명의 100년이다 이렇게 본다면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상파 화가들도 프랑스 혁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혁명의 10년은 다시 테르미도르 9일, 즉 1794년 7월 27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10년, 혁명의 이제 후반 10년을 후반부로 하면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한 날짜. 거기까지죠. 이게 지금 3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이런 이 부분은 그냥 정말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흔히 프랑스 혁명의 출발점이 된 게 삼부회가 소집된 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삼부회가 소집되면서 제3계급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게 참 361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대신에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세금을 안 냈구나. 제3계급은. 그게 바로 이제 신분사회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제1계급과 제2계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789년에 제1, 제2계급이 있었다. 사실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신분사회가 조선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치에 가담하는 그런 의식 또는 그 의식을 뒷받침하는 제도 이런 건 조선이 훨씬 더 앞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 고관심 국가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쫓아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쫓아낸다. 그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했을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왜 대통령을 쫓아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체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고관심층이 많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관심층들의 관심을 어떻게 잘 그 조직하고 또는 이제 좀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지. 좋죠.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혁명의 10년에서는 어떤 체제가 성립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정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각 체제의 핵심 세력이 되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안 됐다 싶은 게 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제3계급에게 투표권을 일정한 정도로 보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요런 안타까움이 이제 신라, 통일신라기 말기에 좀 있었죠. 육두품들에게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육두품 그러면은 하층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혈통만 좀 안 좋았을 뿐이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 육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얻을 득자, 어려울 난자에서 득난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이제 그 1급 공무원이죠. 1급 공무원. 그러니까 고시 출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가 뭐 차관이다. 그러면 승진해서 갈 수 있는 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무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정무직으로 가는 길이 말하자면 막혀 있었던 셈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여기서도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제1계급과 제2계급. 제3계급, 제4계급 이렇게 있는데 제3계급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네들 안으로 끌어들였으면 프랑스 대응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 중요한 문장이 363페이지 맨 윗줄. 이 결합이 무산되어 지배계급으로의 편입이 어렵게 되자 제3계급은 제1, 2계급과 선을 긋고 제4계급과 결합했고 이때 제4계급은 독자적 조직력과 혁명적 군중동원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3, 제4계급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그 혁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죠. 혁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혁명적 군중으로 전환될 수 있는 힘, 즉 공통적인 인연과 집단적인 심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죠. 이게 공통적인 인연과 집단적인 심성.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사상사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정한 국면에서 그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연대를 이끌어가는 공통적 이념과 집단 심성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오늘 31강의 363페이지 거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